이번에 여행 갔다 오셨더라고요, 인스타 보니까.
네.
홋카이도를 일주일 갔다 왔죠.
길게 갔다 오셨네요, 그래도.
주로 사람들이 삿포로로 가는데 저는 삿포로보다는 그 섬 자체가 궁금해가지고 이 홋카이도 여기저기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길게 잡았어요.
왜 홋카이도로 가셨어요?
난 대체로 뭔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고 꽂히면 이제 그 배경이 됐던 지역에 가보면은 엄청 재밌거든요. 근데 최근에 내가 일본어 공부하면서 봤던 드라마가 골든 카무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가 20세기 초반의 홋카이도가 배경이에요. 일단 홋카이도를 가는 분들은 골든 카무이는 꼭 보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원래 홋카이도에 살던 사람들이 아이누라는 민족이거든요. 근데 치토세 공항에서 고속도로 타고 유네스코 지정 세계 지질 유산인 그 우수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는 길에 오포포 빌리지라고 하는 아이누족들의 마을을 재현해 놓은 일종의 민속촌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아이누 국립박물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박물관 서점에서 그랜 카무이 만화 세트를 팔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문화를 되게 멋지게 묘사한 만화라고 아이누족들도 인정을 하는 만화 같아요. 기본적인 줄거리는 약간 그 아바타나 늑대와 춤을 느낌이 살짝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러일 전쟁에서 전쟁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 홋카이도에 금을 파러 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그때 어떤 아이누 소녀가 그 사람을 구조해주고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주는 너무 많은 서부극에서 봤던 되게 뻔한 스토리긴 한데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아이누족 소녀가 일본 퇴역군인한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아이누 문화를 가르쳐주면서 이 사람이 조금 치유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탄이라고 하는 아이누족들의 어떤 마을에서 같이 치타타프인가? 치타타프라고 하는 요리를 해먹는데 그 치타타프가 육회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마에 놓고 칼 두 개로 이렇게 빠요, 사슴고기를. 근데 돌아가면서 치타타프 치타타프 말을 하면서 빻는 게 그들 전통이래. 그래서 이제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살벌해져 있던 사람이 이런 전통 문화를 계속 반강제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인간미를 되찾는 과정이 그려져 있어서 야 저거 되게 멋있는 문화와 역사가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홋카이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거겠죠.
저도 홋카이도 갔다 왔는데 저는 러브레터를 보고 왔거든요.
아, 좀 올드하네.
그 러브레터의 그 감성대가 좋아서 갔는데.
아니 러브레터는 겨울이잖아요.
그쵸.
난 여름에 갔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홋카이도가 일본의 제주도 같은 느낌이잖아요, 우리한테는. 특히 뭐 도쿄나 이런 오사카가 너무 더우니까 피서를 가는 북쪽에 있는 되게 자연이 아름다운 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홋카이도가 제주도의 45배예요,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대한민국 국토가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된다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홋카이도가 8만 제곱미터예요. 처음에는 내가 홋카이도 지도를 놓고는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야지? 제주도 많은 줄 알고. 근데 구글맵에다가 넣었더니 4시간 40분 운전.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서울에서 대구 거리인 거야. 근데 고속도로가 아니고 산길이고. 그래서 아, 한 번에 다 보는 건 불가능하구나. 내가 간 데는 토야 호수라는 데인데 거기는 아까 말한 그 유네스코 세계 지질 유산 있는 곳인데 거기에 쇼와 신잔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쇼와는 연호고 신산은 새 신자에다 산산자를 써가지고 새 산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했는데 실제로 이 산이 솟아올랐대. 근데 그때 우체국에서 일하던 사람이 새로 산이 올라오는 걸 보고 그걸 노트북에 다 기록을 했대요. 그래서 거의 세계에서 처음으로 없던 산이 생기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곳이어서 유네스코에서 세계 지질유산으로 지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일본이 다양한 토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유명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갑자기 막 없던 산이 솟아나오는 곳이라는 거 아니야 어쨌든. 그러면은 과학이 없던 시대의 사람들은 어쨌든 굉장히 많은 도깨비와 신을 믿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삿포로도 있고 비에이도 있고 여행을 많이 가는 지역이 있는데 되게 좀 많이 안 가는 데를 가셨나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가는 조잔케이 온천을 갔죠. 그래서 일단 온천을 하고 시작을 했죠. 거기서 이제 뭐 애기 메고 계곡 따라 산책하고 이런 일반적인 온천을 좀 즐기고 원래 나는 이제 오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삿포로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는 데다 호텔을 잡자. 대설산이라는 곳이더라고요. 다이세츠 산인가? 그 바로 기슭에 호텔을 잡았어요. 근데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비가 엄청 오는 거야. 좁은 산장이에요. 애기랑 같이 갔잖아.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가 거기 잡았던 3박 4일 동안 비가 계속 온대. 아 이러다가는 휴가를 아예 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캔슬피를 물거라도 딴 데를 가자라고 이제 과감하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지형이 있는 곳을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 유네스코 지질 헤리티지 사이트가 있는데 그걸 몰랐네. 그래서 그 근처에 호텔을 잡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 8시에 호텔을 체크아웃 해가지고 4시간 반을 운전해가지고 도야 호수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 딱 도착했는데 야 여기를 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외국에서 토야 호수만 보려고 거기까지 일부러 가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의 명소더라고요. 분화구가 대체로 이렇게 푹 꺼진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물이 차 있는데 도야호수가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 호수가 있는데 나카시마 말 그대로 가운데 있는 섬이라고 그래서 가운데 또 섬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분화구인 거네 그게?
분화구요. 그러니까 분화구에 물이 차가지고 호수로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아까 말한 갑자기 솟아오른 그 쇼와 신산이라는 산이 있고 우수산이 있는데 우수산 꼭대기에서 바다 쪽을 보면은 이 바다도 동그랗게 뚫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분화만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도 원래 분화구였던 거예요. 근데 내가 몰랐는데 바다 밑에서 화산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조개류가 엄청나게 많이 산대요. 그래서 그 동네에 좋은 레스토랑에 가면은 분화만 조개찜 이런 걸 하는데 진짜 내가 먹어본 조개 중에서 제일 맛있어. 뭐 가리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새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도야호수 갔던 것 중에서는 그러면 좀 일정이 어떠셨어요? 일정이나 뭐 좋았던 거나.
도야호수가 잘 보이는 호텔을 잡았어요. 내가 도야호수까지 여기서 걸어갈 수 있냐라고 하는데 호텔 종업원이 나를 되게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호텔에서 도야호수가 제일 좋은 뷰다. 근데 왜 딴 데 가서 보려고 그래요? 한국인한테는 너무 생소한 관념이잖아. 그러니까 그 종업원 생각으로는 제일 좋은 뷰가 있는데 도착을 했으면 여기 앉아 있어야지 차 마시면서 왜 여기서 쏴다닐라고 하지라는 걸 마치 이해를 못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 뷰 좋네. 사진 찍고 맛집 어딨냐 약간 일본의 좋은 호텔들 보면은 진짜 뷰가 좋은데 딱 그 호텔 하나만 있고 20분 동안 차 타고 가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데 있는 호텔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은 야 거기 가가지고 뭐해 그럴 텐데 다른 일본 사람들 보니까 유카타 입고 그냥 발코니 이렇게 앉아 있어 혼자 이렇게. 나도 해봤어요.
혼자는 어려웠겠네.
나는 뭐 애기도 있고 저기 가족도 같이 갔으니까 그런데 내가 나도 해봤어. 가만히 이제 앉아 있어 봤어. 애기 잘 때 네. 5분 갔어. 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탈리아에서는 먹는 게 하나의 예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노래 부르고 춤추고 노는 게 하나의 예술일 정도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항상 내가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예술이 확실히 있어. 목욕탕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씻고 막 찬물 들어갔다 더운 물 들어갔다 사우나 들어갔다 막 그런데 옛날에 일본 갔을 때 어떤 호텔 목욕탕을 갔는데 딱 일본 분 한 분이랑 나랑 둘이 있었어요. 야경이 보이는 목욕탕이었는데 거기 온탕에 반신욕하고 앉아가지고 10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옆에 앉아 있어 봤어요. 그때도 5분 갔어. 그 전에 원래 그 다이세츠산이라는 산을 가는 길에 라벤더 밭이랑 유명한 후라노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후라노에 가면은 참 재밌는 게 미국 농촌에 온 기분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일단 농가가 전에 우리 밥캣 컨텐츠에서 나왔던 빨간 바람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뭐 미제 트랙터들, 밥캣이나 존 디어 같은 트랙터가 되게 많이 서 있고 미국 시골처럼 멜론이나 호박 같은 거를 이렇게 길거리에 놓고 파는 장면도 되게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지나가면서 어디랑 이 동네 분위기가 제일 비슷한 걸 생각을 해보니까 뉴욕 촬영했을 때 갔던 캣스킬스랑 가장 분위기가 아시아에서 비슷한 동네가 여기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토야호수 있는 그 호텔을 갔더니 그 호텔이 음식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때 일본 사람들한테 후라노가 어떤 곳인지를 내가 조금 알게 됐어. 일본 사람들이 유럽 음식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치즈나 와인 같은 걸 만들려고 그러면 덥고 습해서 아마도 기후가 안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홋카이도는 고산이고 북쪽에 있으니까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일본 내 소비를 위한 고급 유럽형 식재료를 만드는 센터인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재밌던 게 뭐냐면 호텔에 갔는데 그라나 파다다 치즈랑 카멘베르랑 브리치즈를 주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프라노 카멘베르 하이 퀄리티다. 근데 먹어봤는데 진짜 하이 퀄리티야.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나카후라노라는 곳에서 피노노와 와인을 만드는데 나는 어? 일본 와인? 한번 줘봐 이랬는데 오? 물론 이제 그 프랑스 와인에 비해서 알코올 농도도 좀 낮고 아무래도 더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좀 맛이 흐려. 근데 그 흐린 맛이 일본 음식점에서 주는 음식하고는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유럽에서 음식을 수입해오면 아무리 거기서 퀄리티가 높아도 수입해오는 과정에서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면 이 후라노라는 지역에 내가 본 그 유럽식 미국식 농가에서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이 원산지인 채소나 과일이나 치즈나 와인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일본 셰프들이 웨스턴 푸드를 하는구나. 홋카이도 프렌치라고 해야 되나?
비싸요?
비싸죠. 비싸서 이제 한두 번 정도 경험해볼 만한데 우리가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시골에 가면 그 나라 전통 요리가 맛있고 인터내셔널 퀴즈인을 먹으려면 서울에서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홋카이도는 홋카이도의 어떤 구석진 곳에 진짜 엄청난 퀄리티의 홋카이도화된 유럽 요리를 하는 데가 되게 많더라.
좀 제일 비싼 거는 뭐 없어요? 이거 영상 본 사람들 좀 가서 먹어볼 만한.
오포포이 빌리지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자녀 있는 분들은 한번 들릴만 해요. 나는 그때 하필이면 아들이 졸려가지고 칭얼대느냐고 거의 못 보고 나오긴 했는데 이 원래 아이누족들이 일본하고 러시아가 극동북아시아로 진출하기 전에 알래스카부터 사할린, 크릴제도, 캄차카반도, 그 다음에 홋카이도까지 전체를 교역을 하던 엄청 융성한 민족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전통 의상이라든지 문화 같은 걸 이제 보존해놓은, 어쨌든 그 문화는 소멸됐으니까 안타까운 장소인데, 그 동네가 시라오이라는 동네인데, 거기서 이제 우연히 어떤 그냥 식사 시간에 연대가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메밀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철이니까 메밀국수가 원래 시원한 음식이긴 하지만 좀 더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 초록색 라임 같이 생긴 일본에서 나는 스다치라고 하는 과일을 슬라이스 해가지고 메밀에다 넣어가지고 얼음이랑 같이 띄워가지고 주는 국수 먹었는데, 와, 그거 진짜 맛있었어요. 못 보던 맛이야, 진짜.
거위를 좀 잡는 그런 맛이야.
확 날려주는 맛.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사이드로 거기가 감자랑 새우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감자, 새우, 그 다음에 시소, 템프라 시켜가지고 같이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이제 여행 다 끝나고 삿포로 시내에 갔는데, 자연의 아름다움과 도시의 삭막함의 그 어떤 컨트라스트가 너무 세가지고, 딱 렌탈카를 타고 삿포로로 들어가는데 이 회색 콘크리트가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마음이 막 무거워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삿포로도 막 눈의 도시, 낭만의 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막 눈 맞으면서 그 차가운 맥주에 그 삿포로 맥주 마시고 이러고 가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 거꾸로 했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삿포로 가가지고 맥주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장케이 가서 온천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호수와 분화구를 마지막에 봤어야 되는데, 너무 아름답거든요, 자연이. 막 호수에 막 거기 막 제주도 오름 같은 이런 막 화산대 활동으로 솟아오른 산들 막 있고, 근데 그거 딱 끝나고 차 타고 2시간을 갔는데 고층 건물 나오고 막 이러니까 막 갑자기 확 우울해져가지고, 와이프가 막, 아, 우리 하루 덜 있었어도 될 것 같다 막 이러고, 순서를 잘못 잡아가지고 4%는 좀 못 즐겼어요. 이번 컨텐츠를 보고 조금 다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게, 홋카이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제주도의 45배 면적을 가진 거대한 천혜 자연의 섬이잖아요. 근데 삿포로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난 약간 어떻게 느끼냐면, 제주도에 놀러 갔는데, 물론 제주시에 하루 놀면서 갈치도 먹고 이거 좋은데, 제주도를 제주시를 보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중문단지도 가고 애월도 가고 성산 일출봉도 보고 이러려고 가면서 제주도에 머무는 거지. 근데 나는 삿포로도 약간 그런 것 같아. 후라노도 보고 도야호수도 보고 조장케이 온천도 가고 그러기 위해서 거점으로 삿포로에 머무는 거지, 삿포로를 보러 삿포로에 가는 거는 조금 아깝다. 삿포로가 안 좋아서 아깝다는 게 아니고 그냥 주변에 너무 아름다운 게 많아서 거기만 보고 오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관광버스를 타더라고요. 당일치기로 가는데 하루 정도 약간 테라스 있는 조그만 산장 같은 데서 머무는 거랑 그냥 버스 타고 라벤더밤만 보고 오는 거랑은 조금 다르잖아.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모먼트들이 있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모먼트는 깊은 산중산으로 들어갔을 때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차 타고 도피하듯이 나가던 그 모먼트가 제일 기억에 나죠.
고생.
애기는 베이비시트에서 막 울고 있고. 270km인가 그랬어, 그 거리가. 근데 홋카이도 전체 지도를 보면 요만해. 그러니까 홋카이도 얼마나 큰지 요만해요. 근데 270km인가를 그냥 당일에 운전을 하고 내려가는데 애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낭을 하나 샀거든요. 옛날에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이동할 때 보면 이렇게 딱딱한 나무통 같은데 애기 이렇게 업고 가잖아요. 그거를 약간 현대화 해놓은 등산용 애기 캐리어가 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도야호수 내려다 보이는 산에서 애기랑 같이 살짝 둘레길 등산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 애기가, 나는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애기가 천혜의 자연을 봤을 때 그 표정이 있어요. 그거 보고, 아, 우리도 아마 마음 깊은 곳은 똑같지 않나? 우리는 그래도 도시를 해독할 줄 아니까, 간판도 읽을 줄 알고 맛집도 갈 줄 알고 그러니까 참고 사는 거지. 사실 애기는 도시에 가면 자기는 즐길 게 없거든. 언어와 상징과 지식으로만 이루어진 세계인데 그건 접속이 안 되잖아요, 아직. 애기 입장에서는 시끄럽고 어지럽고 사람 많은 곳이야. 그러니까 조금 짜증을 내, 도시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근데 유네스코 헤리티지 자연경관 같은 걸 보면 애가 표정이 달라져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아마 그럴 거야.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나요?
아니, 케이블카.
아, 케이블카 타고.
케이블카 딱 올라갔더니 거기 전망대를 너무 잘 해놨어요.
거기서 이렇게 10분 동안 이렇게 계셨던 거예요?
네. 10분 딱. 10분 딱 하고 가자.
가서 좀 사오셨던 것들도 있어요? 쇼핑해 오신 것들?
아, 나는 사실 그 와인을 한 병 살라고 그랬는데 그 와인을 호텔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나는 삿포로에 들어가면 당연히 더 대도시니까 더 셀렉션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 샀어. 근데 푸라노 와인은 호텔에서 사는 게 낫더라고요. 셀렉션이 더 많고 호텔은 어쨌든 직접 서플라이를 받을 거 아니야, 거기서.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삿포로에 있는 기념품샵 가니까 무슨 그 사블레 같은 거 팔잖아요. 뭐 마유 이런 거 팔고. 근데 이거 너무 좋은 걸 보고 나가지고 이걸 보니까 이거 사기가 싫은 거야. 아, 더 좋은 거 없나? 우리 호텔에서 봤던 그 좋은 거 없나? 하고 돌아봤는데 오히려 삿포로에서는 찾기가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역 특산이어서 그쪽에서 사야 되나 봐요.
운전하신 경험은 좀 어떠셨어요? 탑보로는 렌탈이 좋다?
제주도 가면 렌탈 해야 되는 것처럼 일단 홋카이도는 렌탈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관광지들이 너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키로 유명한 니세코에서 토야 호수까지 가는데 50분 넘게 걸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묶어 가거든요. 그 토야 호수랑 노보리베츠라고 하는 막 유황 나오는 계곡을 묶어 가는데 노보리베츠까지 차 타고 55분 걸려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으면은 뭐 숙소를 잡아놓고 오늘은 우수산 올라갔다가 내일은 니세코 한번 가고 모레는 노보리베츠 가서 유황천 보고 이렇게 돌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은 조금 발이 묶인 느낌이 확실히 있긴 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호텔에 온 일본 사람들처럼 2박 3일 동안 호수 쳐다보고 있을 분들은 예외. 근데 한국인 감성에서는 그래도 아침에 나가서 관광지를 하나 보고 와야 저녁에 좀 맛있게 들어간다면 차가 있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은 그건 확실히 있어요. 고속도로 톨비가 진짜 비싸요.
아, 현금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카드 연결되어 있는 걸로 하셨어요?
아, 그거 쓰는 법 좀 누가 가르쳐주세요. 아, ETC 장착된 걸 했는데 그 카드를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하이패스처럼. 근데 한국 크레딧 카드를 넣어도 그게 안 되더라고. 아,
그 렌탈카 안에 카드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냥 현금으로 냈습니다.
어떠세요? 왜 그 홋카이도 갔다 오셨는데 또 갈 것 같으세요? 홋카이도?
그거보다 나는 홋카이도는 어떤 사람이 가면 가장 만끽할 수 있느냐? 왜냐면 관광지마다 거기서 가장 재밌게 놀 수 있는 사람의 성향이 다르니까 하나는 자연을 보고 멍 때릴 수 있는 사람은 가면 너무 좋겠다. 아시아에서 처음 본 것 같아. 이렇게 후라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길이 이렇게 돼가지고 다음 산 지평선까지 올라갔는데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만끽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식재료에 관심이 되게 많아. 그래서 차 타고 후라노에 농장을 들리면서 아 제철 과일 먹어보고 제철 야채 먹어보고 farm to table 가가지고 그쪽 로컬 셰프가 만든 음식 같은 거 시식하고 이럴 사람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은 홋카이도든 무조건 만족도가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대도시 가가지고 맛집 좋아하고 건축물 좋아하고 이런 대다수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번 갔으면 됐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다. 자연을 보고 멍 때리고 싶다. 또는 정말 신선한 식재료에 내가 관심이 많다. 그러면 저는 정말 100% 추천.
되게 이제 여행을 갔다 오셨으니까 이제 또 다음 여행지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제 또
요즘 일본을 되게 자주 가게 되는 게 아기가 있으니까 비행기가 3시간이 너무 무서워요. 제가 9월 30일에 한국 유튜브에서 개최하는 한국과 일본 유튜버 교류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토에서 컨퍼런스가 개최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때가 한국이 추석 연휴라 가지고 한국에서 일도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교토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거기서 만난 현지 유튜버들이랑 얘기 좀 하고 오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오래 있을 것 같아요. 교토 인근 지역에서 한 열흘 정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때가 우리나라도 황금 연휴잖아요. 호텔이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교토에 계속 있기가 좀 부담이 될 정도? 그래서 뭔가 교토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관광지에 묵어야 되나 뭐 이런 거 지금 막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것도 갔다 와서 후기 한번 정리드리고 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친했던 미국 친구가 미국 외교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해로 발령이 났어요. 가까우니까 놀러 오라고 하니까 아마 한 11월 정도 돼가지고 아마 상해도 한번 놀러 갔다 오지 않을까. 교토나 상해 좋은 컨텐츠가 될 만한 장소 아는 분이 있으면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한번 아기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근데 유모차 액세스 되게 중요합니다. 예. 오늘은 그냥 가볍게 여름 휴가 갔다 온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